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된 성경 말씀을 몇 절 읽고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중생시키시고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도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주님 지도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님 말씀을 좀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나온 이들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연락이라는 시무카 라는 말은 사마크라는 기쁘다 하는 말입니다. 기쁨, 시무카, 기쁨 혹은 쾌락 혹은 연락 그런 뜻입니다. 기쁨, 쾌락.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말하죠. 그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기름은 기름진 음식, 또 고기 종류들, 고기는 다 기름이 조금 있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잠언 23장 20절에도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좋지 않다는 것이죠.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은 필요 이상의 것을 사지 않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좀 절약하며 꼭 필요한 것은 하지만은 필요치 않은 것은 좀 절약하며 살아야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쓰고 싶은 것을 다 쓰고 살면 낭비하게 되고 가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좀 절약해야 저축이 되고 그래서 어려울 때 대비할 수가 있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성도의 생활 방식은 그러므로 검소하고 절약적이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도는 육신적 쾌락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씨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와 돈과 일락, 일락이라고 했지. 일락이 그 육신적 쾌락입니다. 여기에 연락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일락, 곧 육신적 쾌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염려가 많거나 돈에 대한 생각, 염려가 많거나 일락,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 잘 못한다. 그러면은 신앙 성장이 없고 성화가 없고 실패자가 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치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성도는 특히 술 취함과 방탕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과 술 취함 같이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서로 사람들 간에 인간관계에서도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데 떨어지지도 말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취함은 방탕의 일이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심령의 평안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18절 넘어가 봅시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여기 대속, 대속이라는 그런 말인데 대속,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대신 죽임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 대신 죽는다는 말이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괴사한 자, 괴사한 자는 배신자, 변절자 이런 개념인데 괴사한 자, 변절자, 배신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본문은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이 해를 당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 그런 또 예들이 많이 있죠. 시편 7편 15절 16절에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악인이 의인을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빠진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려고 다 생각했는데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바로와 그 마병들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도 같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바로와 그 마병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홍해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홍해까지 따라 들어왔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에 빠져서 하나도 죽지 않고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이죠. 또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키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구스, 스바 이 나라들을 징벌하셨는데 그 징벌의 도구가 아수르왕 산헤립이었습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다가 실패했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치셨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건이죠. 또 바사왕 아하수에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시대지요. 악한 신하 하만은 경건하고 의로운 유다인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들에 약 25m 되는 나무를 세웠지만 왕의 명령으로 그 자신이 거기에 달려 죽임당한 것을 우리가 에스더 7장 9절 1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의 시대에 악한 동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리오 왕에게 한 명령을 내리게 했고 다니엘이 그 명령을 범했다고 고소하여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건져주시고 그 대신 그를 모함했던 자들과 그 처자들을 죽게 하셨다. 다니엘 7장 24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해치려는 악인에게 공의로운 보응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악인의 원수를 갚으신 것이죠. 19절 보십시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게 지붕 한 구석이라고 움막이라고 우리 번역된 말은 지붕 한 구석이다. 지붕이 유대인의 지붕은 다 위에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슬라브 비슷한 그들은 뭐 세멘트로 슬라브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그런 구조라고 보입니다. 부부는 사람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거기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가족관계가 좋으면 사회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가족관계가 나쁘면 사회에서도 대인관계가 나쁠 것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기초훈련소와 같아서 가정에서 잘 훈련된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훈련, 인간관계의 훈련을 시키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교제의 관계다. 사람의 사는 관계가 서로 교제하는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남녀가 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짝꿍입니다. 남녀가 짝이 돼서 보통 가정을 혼자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남녀가 짝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 이치이지요. 그래야 또 사회가 유지되지. 다 혼자 살면 사회는 100년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남녀가 짝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사람들 간의 대화와 교제도 필요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교제의 관계고 또 부부의 관계는 또 협력의 관계이기도 하죠. 교제하고 협력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부부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서피차 간에 위로와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렇게 되죠. 부부는 언제 성내며 다투는가? 그들은 상대를 오해했을 때, 오해가 제일 첫 번째 아마 경우일 거고 또 상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어지고 불신과 미움이 생기면 그때 잘 화를 낼 수 있겠죠. 또 마음이 교만하거나 참을성이 없는 조급한 마음이나 이기적 욕심을 품을 때에 그럴 때 만족이 없으면 성내며 교만할 것입니다. 다툴 것입니다. 즉 다툼은 마음의 문제, 즉 성격과 인격의 문제이며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너무 예민하거나 이해심이 부족하거나 세상적 물질적 욕심에 얽매여 있는 여인은 남편과 잘 다툴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평안과 화목은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외모나 물질적 부요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므로 잠언 1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육선은 고기죠.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난해서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식사를 합니다. 너무 조촐한 그런 식탁이지만은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육선이 가득해도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그것이 거기에 행복이 없다. 20절 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선하게 사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육의 복을 받습니다. 지혜자는 또 지혜자는 물질도 절약해 쓰고 저축도 하겠지요. 그것이 지혜다. 낭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버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벌어도 잘 지혜롭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이라도 저축이 되죠.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보죠. 어떤 집은 많이 벌어도 늘 빚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벌지 못해도 알뜰살뜰하게 살아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이죠. 기름은 보배와 기름이 있다. 보배도 있고 기름은 식용, 약용 또 미용에 쓰는 올리브유 같은 감람유 같은 기름이 기본이겠지만은 그런 것과 또 값비싼 향유들 그것이 향유들 또 물론 기름진 고기들 그것도 기름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기름진 고기가 맛이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보배와 기름이 있다. 잠언 3장에 보면 우리가 지혜가 참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를 얻는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금은 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귀가 부요와 존귀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장수도 하고 또 물질적인 유효함을 줘서 부요함과 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무시하지 않고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인품이 괜찮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지 않아요. 돈만 가지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인품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뒤에서 다 흉보죠. 아이고 저 돈만 많아가지고 저렇게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나 돈이 좀 적어도 인품이 훌륭하면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간혹 역사에 훌륭한 인물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은 없고 그들이 참 어렵게 지나지만은 그러나 인품이 훌륭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요. 지혜자가 그렇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또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복을 얻는 지혜자는 복되죠. 그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 하나님 경외치도 않고 명령에 순종치도 않고 죄나 악이나 행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기가 이미 가진 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또 이미 가진 복이 있어도 그 복을 다 낭비하고 소모한다는 말씀이죠. 아마 그 좋은 예가 주님이 두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들 얘기죠. 그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부자니까 얼마나 유복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게 내게 올 분깃을 주소서 유산 나누어 달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그 유산 가지고 나가서 살면은 고생할 텐데 그래도 아마 졸랐겠죠. 좀 주세요. 주세요. 어차피 주는 건데 주세요. 그래서 나누어 주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돈 많으니까 쓸 때는 좋겠죠. 또 많은 여자들도 옆에 붙어서 그래서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돈 떨어지니까 그때는 돈 벌 줄 모르고 쓸 줄만 아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절약해서 그 많은 것을 지혜롭게 잘 써야 그래야 나중에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나 또 이렇지 기근이 들 때나 어려운 문제 실직을 했을 때나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겠죠. 영육의 빈곤에 떨어지는 미련한 자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즐겁게 살지만은 과하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내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또 기름과 술과 기름과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성경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검소하고 절약적이게 사는 것이 좋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이는 삶의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악인은 의인 대신에 죽고 배신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징벌받는 것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험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혹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를 비방하고 악하게 비방하고 옳지 않은 정당치 않은 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을 한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마지막에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 아니라 땅 위에서도 악인에 대해서 보응하셔서 악인은 의인 대신에 죽기도 하고 또 정직한 자의 대신으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선하게만 살아야 하겠다. 셋째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잠언에 이런 말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마 세 번인가 그 이상 나왔던 거 그렇죠. 예. 똑같은 말씀이 또 있고 또 이게 우리가 9절 말씀이 똑같은데 다른데 또 있던가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19절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좋다는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자족하고 또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참고 관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것이 사실은 사랑의 성품인데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은 좋겠죠.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좋아. 웬만하면 화도 잘 안 내고 좀 잘 참는 편이고 또 남을 이해하려고 좀 하고 마음이 너그러워 좋아. 예. 온유하고 겸손해. 그렇게 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의 형상입니다. 예. 우리가 508장 찬송을 수없이 많이 불렀는데 여전히 불러도 좋아요. 파니 크로스비 소경 할머니가 쓴 할머니 때 썼는지 어느 나이에 썼는지를 몰라도 우리가 파니 크로스비는 소경이지만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과 가사를 많이 쓴 경건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지만은 좋은 찬송을 많이 남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순복하고, 아내가 대장 노릇하는 집안은 불행한 집안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내가 대장 노릇하면은 집안이 바로 되는 집안이 아니고, 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다 순응해서 남편을 좀 귀히 여기고 살아요. 그 성경적입니다. 넷째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면, 지혜자가, 지혜자에게 복주시면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물질의 여유도 있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런 복도 다 차버리기도 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복을 스스로 차버렸구나. 좀 참고 있지. 그것이 복인데 그 복을 차버리다니. 아이고, 참 미련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고, 예, 미련한 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막아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도 줄 수가 없어. 미련해서 지혜로운 자야 복을 받는데, 오른손에 장수, 왼편에 부귀가 있고, 부요와 존귀가 있고, 또 기쁨과 평안을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런 복을 좀 받아서 당위에서도 복되게 살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미련하면 맞고 있는 복도 아, 갖다 발로 차버리듯이 저 사람은 자기 복을 자기가 찼다. 그런 말 우리가 들어 하죠. 예, 저 사람이 미련해서. 미련한 자는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린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이 참 별로 시원찮은 집이라도 잘 세워서, 아유, 저 사람이 저 어려운 집에 들어와서 집을 세웠구만. 참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고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성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잠언은 우리에게 실생활에 많은 교훈을, 바른 교훈을 많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교훈에 합하게 늘 주님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련둥이처럼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구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